이제 선교를 이루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귀한 메시지에 도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태훈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또 선교대회에 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광고와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대회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또 CNMA 교단 선교와 또 우리 교회의 이 선교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10년간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저를 후원해 주셨던 10개의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중보기도 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어떤 교회들은 직접 제가 있었던 그 요르단까지 단기 선교로 찾아와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역시 선교는 선교사 보내놓고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교사님들을 지금 많이 후원하고 또 기도해주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나가서 혼자 할 수 없어요. 후원교회가 없이 파송교회가 없이 또 기도해주시는 분들 없이 단기 선교팀 없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연합하고 협력하고 동역해야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2007년 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선교는 해외에 미전도 종족,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타민족들에게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 아니죠. 분명히 선교의 구체적인 정의에 따라서 제가 배운 대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선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과거에 제 생각처럼 선교라고 하면 해외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타민족들 아니면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선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송받아서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이러한 선교 무조건 나가는 것만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교는요, 나가는 데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도식화가 어디에서 왔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교는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인데 아마도 우리가 지상명령을 조금 오해한 데서 온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이 선교를 이루는 열쇠, 선교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면 두 가지의 열쇠를 우리가 다 가져야 하는데 지금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데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지상명령,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유언, 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지상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선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세례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상명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지요. 그래서 영어로도, 여러분 영어로 이 지상명령이라는 말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해요. The Great Commission.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해 보니까 지상명령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명령이 가장 큰, 가장 높은 명령이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명령에 따라서 다른 민족에게 나가야 된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이 일에 모든 교회들이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발견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이 말씀인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 종교개혁 시대 500년 전에만 해도 이 말씀을 등한시했어요. 근대 선교 윌리엄 캐리 이후에 이제 조금 눈을 뜬 영국 교회를 비롯해서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열심히 파송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도전받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200년, 250년 정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에는 우리가 선교대회 때, 선교사 파송식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낼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나가는 거, 파송,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신학 교육을 받고 또 목사가 돼서 해외로 타민족에게 타문화권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이제 언어를 새롭게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또 개척하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받은 이 말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이 몇몇 선교사와 목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네,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빠짐없이 들어야 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약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파송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선교사 혼자 이렇게 파송받아서 거기 있다가 아무도 후원해 주지 않고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고 그렇게 뚝 끊어진 선교사를 우리 종종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야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야 장군이 어떻게 됐는지. 최전방에 보내라. 이게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건데,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퇴각해라. 혼자서 고군분투해 본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반드시 후방에 지원 부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에게 선교하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혼동하고 좀 답답해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들은 것 같습니다. 선교하면 여름방학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우리 일주일 정도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나가서 거기에서 BBS나 또 아니면 캠프나 또 집회나 자원봉사 또 뭐 집수리 뭐 음악교육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오는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선교의 아주 극히 부분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면 우리는 보통 일, 프로젝트, 사역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이세요? 어떤 나라에서 사역하십니까? 또 거기에서 무슨 일들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가장 많이 받습니다. 선교사는. 그렇지만 제가 늘 그 질문을 받으면서 선교사는 어떤 일, 사역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선교 이해가 좀 편협하다, 좀 반쪽짜리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사역이라는 것은요, 선교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이라는 것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준비되고 선교사로 안수받고 선교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선교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곳에 보냄받아서 가서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현지인들 같이 사는 거. 매일같이 전도를 하지 못해도 그들과의 만남, 친구가 되는 것, 친절하게 봉사에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변화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너무 일, 사명 이렇게만 생각하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의무감,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내가 뛰어나가는 것 자연스러운 이 반응이 바로 선교의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잘 아는데 이 두 번째 명령을 우리는 종종 선교와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위에 화면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어느 날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선생님,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문이 있다고 말하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토라 전체, 또 선지서 전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율법의 알짬,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도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율법사가 The Great Commandment,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The Great Commandment를 번역해 보세요. 이게 가장 높은 가장 큰 명령 아닙니까? 지상명령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지상명령, 이것도 지상명령. 뭐가 지상명령일까요? 우리는 전부 파송 일변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선교는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가장 큰 지상명령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은 뭡니까?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위임한다는 거예요. 임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은 마태복음 28장은 대위임령, 대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지금 마태복음 22장의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는 지상명령, 대계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선교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명령과 대위임령을 혼동했어요. 선교사들조차 가장 큰 계명, 대계명과 대사명을 우리가 혼동했단 말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가는 게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무조건 나가는 데 정신을 우리가 다 쏟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돼, 파송해야 돼, 후원해야 돼, 여기에만 우리 온 마음을 다 기울였던 거예요. 선교사들도 나가는 데까지는 갔어요. 근데 가서 그럼 뭐 할 건데요? 선교지에서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근데 정작 우리는 이 막대한 엄청난 후원금, 이런 헌금들을 받아다가 땅 사고 어떤 건물 짓고 프로젝트 하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정작 동료 선교사들이 아프면 별로 관심 갖지도 않고,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이웃들이 뭐 무슬림이 됐건 뭐 불교인이 됐건 이 사람들의 관심에는 별 관심도 없고 전부 프로젝트. 여러분 그건 선교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가고 일하고 이것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더 큰 것은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러분 이것이 동기가 될 때 우리의 선교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최고의 법, The Supreme Law, 최고의 법.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정말 선교 완성하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 하신 것으로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선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금식하지요. 그러나 정말 참된 금식은 어떤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눌린 자를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종종 저를 돌아볼 때 아, 내가 목사와 선교사가 돼서 요르단에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일에는 관심을 가졌을지 몰라도 이웃사랑에 종종 내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선교에서 아주 기본을 놓친 것이라고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그 주님의 선교의 사역의 동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 동기가 뭐라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선교의 동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대위임령,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유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띄워놓아주세요. 다시 19절부터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짧은 두 구절이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유언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위임령은 다섯 군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이 약간씩의 각도가 다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위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대위임령에 보면 명령형 동사가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예, 가서. 두 번째는요? 제자 삼아. 세 번째는요? 예,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는요?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동사를 보면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라,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에서 이 네 가지를 다 말씀하셨지만 핵심 동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어떤 말씀이 주님이 정말 명령하신 말씀일까요? 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중요해요. 아, 이게 유언이니까 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역시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는 교회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답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가라, 가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 있게. 그래서 우리가 파송일변도를 했던 거예요. 가라고 해서. 저도 이 말씀 뜨거워져가지고 갔어요. 요르단으로. 근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순종을 합니까만은 제가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라라고 하는 말은 포류센테스, 제자 삼으라는 건 마세튜사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밥티존테스,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콘테스. 아, 이거 아침부터 방언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헬라어 원문에 온테스, 엔테스로 끝나는 세 가지의 말이 있었죠? 그게 ing형이에요.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리고 마세 튜사테,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만 본동사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이 말씀만.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제자인가?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제자인가?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곳,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데 굴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세례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내가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 바로 가르치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삼고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 삼기를 원하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선교지에서 제자 삼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도 제자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난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유언, 대위임령. 네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 말에 거하여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이,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 주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제자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누구라고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표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서로 자기 교단, 자기 단체만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앞다퉈서, 아니요, 이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서로 사랑할 때 현지인들이 보고 야,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선교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게 제자다운 표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제자의 표지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열매, 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닮은 제자다운 그 성품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는 제자 먼저 되시고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사명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대계명은, 다시 반복합니다,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선교는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장소에서 어떠한 특정한 민족을 만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곳, 사실은 여기 뉴저지요, 우리를 보내신 곳, 여러분 이웃,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 어떻게 됐든, 한국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민족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 목적입니다. 모든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들입니다만은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교회만큼은 스스로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교회 밖을 위한 타자를 위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해외냐 국내냐 이런 지리적인 구분을 넘어섭니다. 모든 영혼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자기 정체성을 언제나 나는 선교사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최초에 보냄받은 선교사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을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내 뜻대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고 그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고 또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명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의 별명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요. 예,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과 열방,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경계선. 왕들마다 이 갈릴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인종과 많은 다양한 언어들의 액센트가 혼재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살지만 이방 민족들도 함께 사는 곳, 그런 경계선, 내가 익숙하게 아는 것과 내가 잘 모르는 것의 경계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과 불편한 부분의 경계선. 여러분, 편안한 한국 고향을 다 떠나오셔서 이제는 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옆집 나가면 벌써 이게 벌써 다른 사람들이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 오면 좀 편안하고 나가면 또 불편하고, 여러분 이것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위임령이에요. 보냄받은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자는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루려고 사는 것입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터와 3터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이러한 나 자신을 선교사로 이해하고 나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예요. 저처럼 뭐 안수받고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 해외 나가고 이런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 위임령은 여러분들에게도 공히 예수님께서 위임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냄받았다. 나는 뉴저지에 보냄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교회에서 파송한 곳에 나는 함께 가서 그들에게 제자 삼는 일에 나는 쓰임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선교사의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검선교회 디렉터로서 여러 지역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뭐 한두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명호 목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난번 3월 달에 목사님이 우리 뉴저지 목사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저를 선교부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라큐즈에, 저 업스테이트 뉴욕에 시라큐즈에 난민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뉴저지에 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함께 가서 거기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 또 40여 개국에서 온 많은 난민들에게 따뜻한 우리가 선물들도 가져다주고 또 옷도 가져다주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오하이오 데이튼에 또 난민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이번 여름에도 우리 검선교회를 통해서 8개의 단기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는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나 혼자 제자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을 예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셔서 이 대사명을 이루는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계명과 대사명, 선교를 이루는 두 가지 열쇠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보내심받은 선교사들의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가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